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눈을 감고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의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 할 말을 잃어버린 완전히 예, 이런 느낌. 우리 기독교 음악과 세상 음악의 차이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음악은 염세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성경 안에서 음악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음악 왜 우리가 감동을 받느냐면은 우리가 더 들을 영원한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그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 기독교가 1800년대 후반부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풍 양속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라보며 이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요한복음 6장 오늘 강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셨던 분은 아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받기에 어려운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마치 스테이크를 잘라 먹듯이 아니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부위별로 이렇게 먹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먹는다는 이야기인가? 웃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심각하게 들으시던데, 예.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짧은 말 속에 아주 아주 심오한 정말 성경의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을 나누어 주셨나요? 우리 권사님 항상 예, 정답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몇분 계십니다. 예. 십자가에서죠.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그 살이 찢겼다,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99% 사람이고 1% 하나님이셨으면 그분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있는 거예요. 대신할 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완전히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르게 죄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다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밑으로 어떤 육에 따라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첫 열매가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제 다 성령으로 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여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파송하는 것이죠. 예,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되면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게 되면은 그 율법에 기록된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히 다 지킨 자들은 그 기록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28장의 그 후반부 3분의 2 분량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저주를 다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탄생하셔서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 복을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분이 새로운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그 복을 받으셔야 될 분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셨는데 죄인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데 또 그분의 죽음은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람에게도 물론 짓지만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가 어떤 것이 죄냐 그것도 죄의 종류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면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아니면 친구 집안에 가끔씩 막 뒤통수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갑다 하면서 등짝도 때리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아직 지지를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뒤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듯이 뒤통수를 때리려고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웃으셔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예? 지지를 많이 못 받는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좀 미워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친구 지간에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뒤통수를 때릴 수 있습니까? 때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 공식적인 자리에 그것을 시도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총에 맞아 죽어도 누가 항변하겠어요? 뭐냐면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뽑았던, 사람이 뽑아서 5년 동안의 그 권위를 줬던 그 사람의 권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누구에게 짓느냐면은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이 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속할 수 있겠어요? 예. 율법은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면까지도 다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해 보시거든요. 그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제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습니다. 저에게 구원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누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말 못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 참 착해 보이는 청년들에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짓는 죄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 웃어요.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죠. 예. 피식. 예. 자매들은 이렇게 하, 이러고요. 남자는 그냥 확 쪼개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람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죄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 자녀들 사랑합니다. 예.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가지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차에 위험이 있으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뛰어들고 여러분들 밀쳐내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 자신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저의 무능력함으로 못 살려낼 수도 있겠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예, 자기 죄도 못 씻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만이 대속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적당히 사람, 적당히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완전히 쪼개시고 거기에 피를 흘려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로마 병장이 그를 찢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죄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저주의 모습이 되어서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무죄한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찢겨 죽잖아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어떤 생명을 얻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낳으시고 그 생명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찬이 이거예요. 성찬. 우리가 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합니까? 믿는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참여하면서 제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제가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그 생명을 얻습니다. 그 성령의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 공동체가 그 성찬을 하는 것입니까? 왜 공동체가요? 바로 우리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성찬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 무엇으로만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모두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들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그런데 그들이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있었어요. 그들 조상 가운데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들은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1, 62, 63절에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들. 예.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다빈치 코드 같은 거예요. 다빈치 코드. 예수님의 이렇게 모계를 뭐 이렇게 쫓아간다. 예. 그게 바로 영지주의.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이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마찬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영생을 얻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육으로부터 나는 것, 땅으로부터 나는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얻는 영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서는 사람 편에서는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예, 여기서 보시면요.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영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자, 그 단어들은 어떻게 바꿔서도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 이런 것으로 나지 않고요. 오직 위로부터 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고 성령 영으로 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편으로부터 내어놓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스투피드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냐면은 우리의 구원에 사람 편에서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 아들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신 자들, 그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끌어 간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림으로서 자기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자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영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성도. 성도. 그런데 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아들 성자 하나님께 이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분의 생명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혈통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고, 심지어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칠 때까지 불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성도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다 칭의하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죠. 그 과정에 성화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받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지금 받고 있다.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받을, 미래적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그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포개어져서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고 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생명에 부활 생명에 부활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예.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다시 아멘. 예.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 다 잘 아는데 이게 제가 온 거에 없던 거라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참 우리 이민자들 샤이해가지고 혹시 들을까봐 속으로 막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도, 예, 아니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알기 전도 아니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예, 모세가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예,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구원을 미리 아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이끄지 아니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눠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4절, 65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 자. 그리고 6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구원의 과정이.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66절 우리 이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스승으로 모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세상 일이 아니라, 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온 자들이었죠. 예,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 대신에 그분은 저기 계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주세요.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쫓아온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구였죠?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나는 그런 힘없는 예수는 싫어. 그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나는 그런 힘없는 예수 싫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합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거기 매달려 계시면 안 되잖아. 율법의 저주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그 유대인들의 외침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힘없는 하나님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준 자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끈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필요해서 같이 뭉쳐서 갔던 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 떠나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 67절 텅 빈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나갔다는 그 자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죠. 예? 하나님께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열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몸을 찢는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주는 자들, 그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자들,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 제자와 열두 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열두 제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지금 대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은 유다는 이제 예수님 달리시고 나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를 뽑죠.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띠아 잘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왜 모르냐면은 여기만 나와서 그래요. 예. 여기 또 끄트머리 잘 안 읽잖아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좀 안 읽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았으면 활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열두 사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모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두 사도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그런 멋있는 대답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자들이거든요. 다시 우리 베드로가 했던 고백 68절 69절 한번 가볼게요.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참 이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백도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7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봐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택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6장에 등장하는 것보다 1년 뒤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로 이렇게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기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예,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몬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예. 우리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사실 모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대표해서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은 그가 다시 수제자로 돌아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에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의 이 무지함, 실수, 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예,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실수하는데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 녀석, 내가 뭐라고 해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깨닫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 현장에, 예,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떡 때문에 많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예. 그때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많은 기적을 통해서요. 떡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러셨을 것 같으면은 그 부인하고 못 박던 그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번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으면, 야, 저들이, 예, 우리가 이렇게 못 박았던 자가 저렇게 살아났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자들 찾아가셔서 그분을 사랑으로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떡 앞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너희가 그것으로 힘을 삼아 사느냐?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바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아들이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떡이 없는 곳에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지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관계의 깨어짐도 겪게 하시지만은 그곳에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로만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이분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분 대신에, 이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혹시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근원이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건강,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떡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나눠주듯이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전해지는 생명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지금도 믿으시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의 떡이 커지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혼자만의 예수를 위해서 계시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오셔서 오셨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누고 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만 생명의 양식을 살아 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세상의 떡이 모자라는 결핍의 자리를 지나가고 세상의 물들이 없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